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군용기 한 대가 오늘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중국 국적의 군용기 한 대가 이어도 서남방에서 한국 방공 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포착하고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출격한 한국 공군 전투기는 F-15K 편대로 중국 군용기에 근접 비행하며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참은 중국 국적 군용기가 9시 55분쯤 이어도 동남방에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이탈해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다가 오후 2시 5분쯤 이어도 서방 외곽에서 중국 방향으로 최종 벗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중국 군용기 5대가 이어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온 적이 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외국 항공기가 이 구역에 진입할 때는 당사국에 사전 통보하는 게 관례입니다. 최근 자살 폭탄 테러로 100여 명이 숨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이틀 만에 군사 교육 시설을 겨냥한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1명의 아프간 군인이 숨졌습니다. 아프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5시쯤 무장괴한 5명이 카불에 있는 마셜 파힘 국방대학을 공격해 경비병력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11명의 아프간 병사가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괴한 5명 가운데 4명은 현장에서 사살됐고 나머지 1명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는 이번 공격을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카불에서는 지난달 27일에도 경찰 검문소 인근에서 차량 폭발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03명이 숨지고 2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시리아 북부 아프린에서 쿠르드계 반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는 터키군이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어제 성명에서 터키군은 단계적으로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모든 테러 분자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성명은 터키군이 쿠르드계 인민수비대를 상대로 전략 요충지인 버샤야 언덕을 장악한 뒤 나왔습니다.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26일 터키군이 동쪽으로 진격해 만비지는 물론 이라크 국경 지역까지 군사작전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비지는 미군이 주둔해 있는 곳으로 터키군이 진입을 시도할 경우 미군과의 충돌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다음 달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인 서안지구를 방문한다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현지 언론 더 보이스 오브 팔레스타인은 오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오는 2월 10일 모디 인도 총리가 팔레스타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총리가 팔레스타인 영토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랫동안 비동맹 노선을 내세웠던 인도는 최근 이스라엘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나치 유대인 대학살 관련 법안으로 외교적 긴장이 고조된 이스라엘과 폴란드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합의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마테우스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해당 법안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화를 시작하기로 양측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하원은 지난 26일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이 폴란드에서 운영했던 수용소 시설 등을 부를 때 폴란드라는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진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자국 주재 폴란드 부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양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달 9일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은 출전 선수 규모 등에서 역대 최대로 치러진다고 대회 조직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늘 이번 동계올림픽에 92개 나라 2,920여 명의 선수가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4년 전 소치 동계올림픽보다 4개 나라 67명의 선수가 증가한 겁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는 평창 올림픽 기간 모두 21개 나라에서 2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방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9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에 유엔의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남북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몽골 정부가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자 숫자를 공개하며 올해 중순까지 이들을 모두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9도에서 영하 9도, 낮 최고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5m, 서해에서는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석탄 수출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대북 제재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더 이상 변명할 시간이 없고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There is no more time for excuses. Now is the time for Russia to take action.
캐틴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6일 북한이 지난해 러시아를 경유해 세 차례 한국과 일본에 석탄을 수출했다는 보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날 북한이 지난해 8월 안보리 결의 이후에도 최소 세 차례 석탄을 러시아 연해주에 나후트카항과 홀름스크항으로 실어보냈고 이곳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가는 선박에 석탄을 재선적해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산 석탄은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세관을 통과하지 않았고 대신 항구에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선박에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러시아는 스스로 서명한 모든 유엔 제재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며 전 세계가 러시아의 행동을 엄중히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러시아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명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고 따라서 모든 나라에 대한 이같이 긴급한 위협과 관련해 미국에 반대하는 대신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이를 증명하라는 겁니다.
It's absolutely clear that Russia needs to do more. Russia says it wants bett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o Moscow should prove that by cooperating with us, not working against us on this urgent threat to all nations.
애덤스 대변인은 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북한산 석탄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다른 부문의 제품을 수입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포함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expect all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UN sanctions, including the obligation not to import DPRK.
또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내는 것을 돕기 위한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모든 나라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은 남북 대화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국제적 압박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남북한 간의 올림픽 대화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26일 말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하와이 미 태평양 사령부에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하기에 앞서 남북 대화는 환영하지만 외교적 압박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국제적 해결책이 필요한 국제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군사적 옵션의 뒷받침을 받는 외교가 이끌 것이라며 군사 옵션은 미국 외교관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매티스 장관과 송 장관은 미한동맹의 굳건함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미한동맹은 철통 같고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며 연합군이 협력해서 한국 또는 미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막아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티스 장관은 한국이 해상에서 선박과 선박 간 화물 이전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선박 두 척을 억류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이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데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6일 회담에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은 남북 대화가 궁극적으로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7일 발표한 회담 결과에서 매티스 장관과 송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한 한미연합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팀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 간 회담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연기한 미한 합동군사훈련 재개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 때문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매티스 장관과 송영무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 논의를 했나요?
미국과 한국 측 발표에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열린 배경을 보면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이 어떤 배경에서 열린 건가요?
예, 배경은 평창올림픽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한국 내 기류입니다. 한국 내에서는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간 대화의 동력을 미북 간 핵협상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 미한 합동군사훈련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송영무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예, 송 장관은 회담에 앞서 열린 매티스 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는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로 이끌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매티스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 국방부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두 장관이 북한이 태도를 바꿔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평창올림픽 기간 중 연기된 합동군사훈련이 올림픽 직후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미한 두 나라가 3월에 정례적으로 실시되어 온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한 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유엔의 평창올림픽 휴전 결의안은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 폐막 일주일 뒤인 3월 15일까지 적용되는데요. 미한 훈련은 이르면 3월 말에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미북 간 대화의 동력이 마련되느냐 여부겠군요.
이 부분은 상당 정도 북한에 달려 있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기간 중 핵미사일 시험 유예를 선언하면 올림픽 종료 시점에는 100일 넘게 도발을 중단한 상황이 됩니다. 특히 북한 측의 유예 선언이 이뤄진다면 이는 사실상 미국과의 대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미한 합동 군사훈련이 이에 따라 다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평창올림픽을 활용해 미북 간 대화 국면을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을 놓칠 수 없는 기회로 보고 합동훈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로버트 아이넌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와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달 초 언론 기고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은 상당한 안보 혜택이라며 미군과 한국군 지휘부가 합동훈련의 시기와 규모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한 합동훈련을 자신들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사례로 꼽으면서 비핵화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주장을 하고 있죠.
예, 북한의 오랜 주장입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고 남북 대화에 나선 것도 미한 합동훈련 연기가 핵심적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일 평창 올림픽 직후 미한 합동 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모처럼 조성된 한반도의 대화 기류는 곧바로 지난해와 같은 긴장 상태로 되돌아갈 전망입니다.
끝으로 매티스 장관과 송영무 장관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를 했나요?
예, 매티스 장관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진행 중인 남북 간의 대화를 환영하면서도 남북 대화와 북핵 문제는 별개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현재의 남북 대화가 북핵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 아닌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을 윤국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전쟁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외교가 주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헤더 벳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영원히 중단해야 한다는 북한의 전날 주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명확히 했듯이 미국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외교적 지지 아래 외교가 주도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벳 대변인은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군사 옵션을 제공하고 한국과의 철통 같은 동맹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벳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이 올림픽 정신에 따라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연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을 겹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은 한국 방어를 위한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정기적인 훈련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26일 VOA에 연합군사훈련은 전쟁연습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로건 대변인은 양국의 방어적인 군사훈련들은 한국을 지키기 위한 협정 의무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를 통해 제재를 강화한 데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Well, the ones that sanction the banks that are 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they were quite effective.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added sanctions throug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at are effective as well. So I support that effort.
부시 전 주지사는 26일 미국 기업연구소에서 열린 교육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북한과 거래한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부시 전 주지사는 2016년 2월 공화당 경선 당시 이미 손상을 입은 대북 제재를 회복해 당장 북한에 대해 제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또 미국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핵시설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VOA에 중국의 협력 없이는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lot of this stuff is not done out in the open. So I'm assuming that they're putting pressure on because without China's movement in this, it's very difficult to imagine that North Korea is going to have see the impact of sanctions for sure.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추가 대북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많은 것들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그럴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부시 전 주지사는 또 공화당 경선 당시 주장했던 대북 선제 공격을 여전히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접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을 다짐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이행 또한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와 브라질도 자국 법테두리 안에서 대북 제재 조치를 지키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5 이행 보고서에는 미국 정부가 취한 단호한 조치들이 열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안보리에 제출해 26일 공개된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연관된 어떤 품목에 대해서도 자국민이 수출은 물론 재수출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9월 29일 추가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행정명령 138105를 통해 180일 이내에 북한을 기항하거나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해외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있어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해 북한으로의 기술적 훈련과 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를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다른 나라들의 제재 이행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폴란드와 브라질의 이행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11월 8일자 이행 보고서에서 강력한 자국법을 토대로 북한의 군사활동에 연관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이송, 수출,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미리 수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의 법 조항에 따라 북한인의 임시 거주증을 거부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기존 북한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을 갱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폴란드는 지난 18일 VOA에 내년까지 북한 노동자를 모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올해와 내년 각각 40%와 30%의 북한 노동자를 줄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12월 22일 채택된 새 결의 23975가 북한 노동자 추방을 명시하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달 5일 이행보고서를 낸 브라질은 대북 제재 결의 23715와 23755의 조항들이 지난해 11월 21일부로 자국법에 편입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브라질 정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9번 냈다며 브라질 정부는 공개적이고 매우 강력하게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비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몽골 정부가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자 숫자를 공개하며 올해 중순까지 이들을 모두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합작 사업에 대해서도 강제 폐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몽골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은 지난해 12월 21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해 26일 공개된 23755 이행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와 함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몽골 내 북한 노동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몽골 정부는 지난해 노동 허가증 발급이 가능한 북한 국적자의 최대 한도가 2,338명으로 2015년에 3,858명과 2016년에 2,483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한도에 크게 못 미치는 1,221명에게만 노동허가를 발급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200명이 넘는 북한 노동자가 추방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몽골 정부는 결의 23755에 따라 북한인에 대한 새로운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맺은 노동자 교류와 관련한 계약은 올해 6월 1일까지만 이어진다며 6월 3일에는 이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몽골 외무부는 자국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순차적으로 철수시킬 수 있도록 북한 대사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 23715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를 당시 수준에서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어 한 달 만에 채택된 결의 23715는 이미 발급된 노동허가증에 대한 갱신을 금지했고 같은 해 12월에 23975는 2019년 말까지 모든 노동자를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결의 내용대로라면 몽골은 노동자를 전원 추방할 수 있는 시한이 약 2년 가까이 남아있지만 이보다 1년 6개월 앞서 이를 이행하겠다고 이행보고서에 밝힌 겁니다. 몽골 정부는 북한 합작기업에 대한 현황도 공개했습니다.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20개의 북한-몽골 협력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의 23715가 채택된 지난해 8월 이후 추가로 허가된 협력사업은 없고 기존 협력사업에 대한 추가 투자금이 투입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몽골 정부는 다음 달 8일까지 북한과의 모든 협력사업을 폐쇄할 것을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과 외교관계가 두텁던 몽골은 지난 2016년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도 실질적인 조치사항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 몽골 정부는 결의 22705 이행보고서에서도 도로교통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 선박 14척의 등록을 취소하고 계약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공식적으로 북한 선박의 등록 취소를 확인한 나라는 몽골이 처음이었습니다. 또 2007년 미국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 협정을 체결해 이행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량 살상 무기 확산과 관련된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을 허용하고 문제가 된 물품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몽골은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해온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1990년 수교한 뒤 꾸준히 관계를 강화해오면서 한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차이야 엘벡도로지 몽골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편 몽골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에서 신종 독감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고 국제적십자사 IFRC가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감염된 사람은 8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으며 북한 당국이 유엔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최근 A형 H1N1 신종 독감으로 어린이 3명과 어른 1명을 포함해 4명이 사망했다고 국제적십자사 IFRC가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26일 발표한 북한 A형 인플루엔자 발병 보고서에서 지난 19일 북한 보건성 부상이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1월 16일 사이 12만 7천여 건의 신종 독감 의심 사례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8만 1,640명이 A형 H1N1 신종 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자는 17세 이상이 전체의 52.7%였고 0에서 7세가 24.5%, 8에서 16세는 22.8%였습니다. 북한 보건성은 신종 독감이 북한 전역에 퍼졌으며 이 중 29%는 평양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신종 독감 백신을 세계보건기구에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는 지금까지 보건 관계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백신 3만 5천여 정을 지원했고 현재 5천여 정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독감 예방법 등 교육을 위해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현재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고위험군에 속한 주민과 보건 관계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를 폐쇄하는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있으며 부정확한 정보가 퍼져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중국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독감의 유형 등을 분석해 이번 신종 독감과의 연관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설명했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지난 24일 세계보건기구 관계자들과 관련 사항을 논의했으며 유엔과 다른 국제 비정부 기구들과도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5일에는 조선 적십자사 관계자들과도 만나 발병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십자사는 현재 조선적십자사와 함께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면서 IFRC 재난구호긴급기금을 투입해야 할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28일 현재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신종독감 발병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각국 정부는 독감 등 전염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 등 UN기구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8일 신형 독감과 그 예방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신형 독감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독감 예방을 당부하는 기사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신문은 신형 독감에 따른 북한의 피해 상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난해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항로를 변경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여전히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북한 미사일이 민간 항공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따른 민간 항공기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동북아시아 일대를 지나는 여객기가 빼곡히 표시된 지도를 보여주면서 승객 15만 명을 태운 항공기들이 날마다 북한 미사일 사거리 안을 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파편이 이 일대를 운항하는 민간 항공기에 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으로 세계 승객과 국가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실제로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대북 위협에 대응한 자체적 조치를 내려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아메리카 항공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미국과 한국, 일본, 홍콩을 잇는 동북아시아 지역 항공기 항로를 지난해 4월 변경했고 현재까지 바뀐 항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메리카 항공의 로스 파인스타인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VOA에 미국에서 일본 도쿄의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노선의 항로를 변경했고 한국과 홍콩 노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처음 알렸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의 제임스 보이드 대변인도 VOA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지난해 7월 변경한 서울과 로스앤젤레스 노선 항로로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가로 자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대한항공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항로 변경 등의 내부적 조치는 없지만 특이사항이 확인되면 종합통제센터와 항공청 등 관계당국에 보고한 후 지침을 따르게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항공의 마크 모리모토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 답변에서 관련 당국과 항로를 선택하고 있는데 아직 항로 변경의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비상사태 시 회항 등을 고려해 동북아시아 일대를 운항하는 일부 항공기에 추가로 연료를 주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항공사들도 북한 미사일 위협이 민간 항공기에 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적기 에어프랑스는 북한 인근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하고 지난해 9월 스위스 항공과 스칸디나비안 항공, 루프트한자 항공도 일본 영공 대신 군도 상공을 지나는 항로로 변경한 유럽과 일본 왕복 노선 항로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7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줄면서 대중무역 적자 폭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대중 수출 증감률이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37.3%로 집계됐습니다. BOA가 한국무역협회의 북중 교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에서 12월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물품의 총액은 1억 6,506만 달러로 2016년 같은 기간에 2억 6,343만 달러보다 약 1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3억 3,28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3억 1,920만 달러보다 약 4.3%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크게 줄고 반대로 수입은 늘어나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 적자 폭 역시 지난해 5,576만 달러보다 약 1억 1천만 달러 높아졌습니다. 적자 폭이 가장 높았던 2008년에 1억 2,791만 달러보다 6천만 달러나 늘어난 겁니다. 지난해 북중 교역액을 월 단위로 살펴보면 이번 수출 감소가 대북 제재의 여파 때문이란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2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시점부터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월과 2월까지만 해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도 대비 각각 13.3%와 6.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3월에 접어들면서 마이너스 52.3%로 크게 떨어진 이후 4월부터 11월까지 줄곧 마이너스 증감률을 기록하다가 12월에 접어들면서 감소폭이 최대치에 이릅니다. 12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5,075만 달러로 2억 9,098만 달러를 기록한 2016년에 비해 무려 82.6%나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월 대중 수출액이 5천만 달러로 떨어진 건 지난 2010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의 지난해 대중 수입액은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월 단위로 살펴보면 수출과 마찬가지로 하반기부터 크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7월 대중 수입액은 2016년 7월과 비교해 55.7% 증가했지만 8월에는 6.1% 감소합니다. 이후 계속해서 마이너스 증감률을 나타내다가 12월에는 마이너스 23.3%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한의 대중 수출과 수입 모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중국의 노력으로 북중 교역이 대폭 축소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런 행동은 북한이 불법 프로그램을 끝내고 자신의 행태를 바꿔 한반도 비핵화로 움직일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 주도의 세계적 압박 노력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지난 3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이고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하고 있다며 중국이 압박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달 열리는 평창올림픽은 동계올림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참가 국가와 선수 규모 등에서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일 뿐 아니라 21개국 26명의 정상급 인사들도 대거 방한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29일 이날 오전 6시 기준으로 92개국 2,925명의 선수가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로 4년 전 소치 동계올림픽보다 4개국 67명의 선수가 증가한 겁니다. 이희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은 VOA에 이번 올림픽이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예, 우리는 88 서울올림픽 이후에 30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하고 있고 이번에 개최하는 동계올림픽은 참가 규모나 또 선수단의 규모 또 메달 수도 마찬가지고 참가하는 귀빈의 수도 가장 큰 지구촌 최대의 겨울축제가 될 것입니다.
조직위에 따르면 미국은 역대 올림픽 사상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242명의 선수를 평창에 파견합니다. 아이스하키 강국 캐나다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30명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최국인 한국은 15개 전 종목에 144명, 북한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종목별 국제연맹의 배려로 와일드카드를 받아 5개 종목에 역대 가장 많은 22명을 평창에 보냅니다. 특히 올림픽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하는 여자 아이스하키팀은 한국 선수 23명과 북측 선수 12명이 함께 호흡을 맞춥니다.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들은 15개 전 종목에 걸쳐 총 169명의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동계 올림픽 역대 최대 규모인 102개 금메달을 놓고 뜨거운 경쟁이 펼쳐집니다. 또 21개국에서 2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방한합니다. 청와대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전 세계 21개국에서 정상급 외빈 26분이 방한하며 특히 16개국 정상급 외빈들은 개막식에 참석하여 평창 동계올림픽의 시작을 함께 축하해 줄 것입니다.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정상급 인사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한정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남 차장은 평창올림픽은 스포츠 축제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정상급 다자 외교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직위는 추위로 인한 사고 없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개회식과 폐회식 방한 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약 30억 원, 미화 280만 달러 정도의 추가 예산을 투입해 방풍막과 난방쉼터 등을 개폐회식장에 설치하고 관람객들에게 방한용품을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강원도 평창 지역은 최저기온이 영하 22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꽉 막혔던 남북한 육로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금강산 지역을 연결하는 동해선 육로와 판문점, 경의선 육로 등 남북을 잇는 3대 육로가 열렸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북한은 지난 17일 판문점에서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고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북측 대표단의 규모와 이동 경로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북측 수석 대표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은 서해선 육로를 이용하여 레항한다.
또 한국은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합동문화행사와 마식령 스키장에서의 공동훈련을 위해 동해선 육로를 통해 선발대를 파견했습니다. 한국의 천혜성 통일부 차관입니다.
금강산 육로로 올라가서 우리 선발대는 금강산 지역의 현지 시설, 아까 제가 문화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현지 시설을 점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앞서 북한은 15일 열린 실무 접촉에서 예술단 140명을 판문점을 통해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끊겨있던 남북한의 3대 육로가 모두 다시 개통됐습니다. 남북한 간에는 원래 동해선 육로와 판문점 그리고 경의선 육로 등 3개의 연결 통로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동해선 육로는 지난 2003년 2월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면서 개설됐습니다. 이 길과 배편으로 한국 관광객 200만 명이 금강산을 찾았습니다. 또 북한은 관광객 1인당 50에서 100달러씩 입장료를 받아 매년 4-5천만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한국 여성 박광자 씨가 북한군 병사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시켰습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 같은 행사를 제외하고 동해선 육로는 폐쇄됐습니다. 경의선 육로는 개성공단을 위해 사용했던 서해선 도로를 말합니다. 2003년 육로가 개통된 이래 13년간 남측 기업인을 비롯해 총 141만 명이 이 도로를 이용해 개성공단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기간 차량은 총 85만 대가 드나들었습니다. 경의선 육로는 2007년 10월 2차 남북정상회담 때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이용한 길이기도 합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도로로 북상하다가 차에서 내려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이제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경의선 육로와 판문점 통로는 북한의 한국 해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한국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이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북한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과 서해 군 통신선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남북 간에는 모든 연락 채널이 단절돼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의사소통을 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 육상 통로가 다시 열린 것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말합니다. 한국현대사연구소 정창현 소장입니다.
북측을 먼저 얘기하자면 이왕의 남북대화를 재개할 거라면 서해안, 금강산 이런 부분들을 다 오고 가는 통로를 열어서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남측 정부를 좀 시험대에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시인과 함께 한반도 경제 구상을 제안했기 때문에 서해안 루트와 동해안 루트를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루트를 통해서 연해주나 중국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남과 북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번에 새 통로가 다 열리게 됐다.
실제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남북한이 육로와 백기를 열어 경제적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강조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남북은 먼저 경제 공동체를 이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단숨에 8천만 시장이 형성됩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을 잇는 육로는 열렸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북한이 끝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올림픽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남북 간 교류도 일시적 이벤트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등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을 풍자하는 다양한 시사 만평들이 국제 언론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선수로 등장시켜 올림픽을 통해 핵무기를 선전하려 한다는 냉소적 내용이 많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몸짓이 아주 비대한 김정은 위원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여성 유니폼을 입고 올림픽 경기에 출전해 피겨스케이팅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함께 연기하는 페어 부문에 출전한 김 위원장의 상대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 작고 홀쭉한 몸매의 문 대통령은 자기보다 두세 배나 큰 김 위원장의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흐뭇한 미소를 띤 채 치마를 펄럭이며 두꺼운 한쪽 다리를 치켜 올리는 김 위원장의 가슴엔 핵무기를 상징하는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어색한 피겨스케이팅을 바라보는 심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이 뒤에서 10점 만점이 적힌 점수판을 올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사위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얼굴을 찌푸린 채 0점을 줍니다. 이는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21일에 게재한 정치 시사만평 내용입니다. 시사만평은 인물이나 세태를 함축적으로 풍자해 사회를 평론하는 한 컷의 만화를 의미합니다. 특히 정치 관련 시사만평은 복잡한 현안이나 특정 인물을 냉소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해 오랫동안 독자들의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북한의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를 풍자하는 시사만평도 주요 매체와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만평들은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보다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올림픽과 연결해 냉소와 의구심을 나타내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미국 지역신문인 스타트리뷴 등 여러 언론은 핵탄두로 된 봅슬레이 썰매 위에 올라탄 김정은 위원장을 만평에 담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화로 올림픽위원회에 우리가 준비됐다고 말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썰매 옆에는 북한 군인들이 사열해 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군 장성들이 환하게 웃은 채 로켓으로 된 봅슬레이 썰매를 타고 신나게 트랙 밑으로 내려가는 만평을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엔 북한 선수가 결승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망명하는 길로 갑니다. 또 그 옆엔 평양 시민이 평창 올림픽 금메달을 모두 북한이 휩쓸어 1위를 했고 미국과 일본은 한 개도 따지 못했다며 조작한 신문을 진지하게 읽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성 전문 온라인 매체인 버슬은 올림픽 오륜기 사이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되는 만평을 담았습니다. 시사 만평 전문업체인 케이글은 23일 김정은 위원장을 아이스하키 선수로 묘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소를 띤 채 갑옷으로 된 유니폼과 뾰족한 못을 박은 보호대를 착용하고 하키스틱으로 아이스하키 공인 퍽을 치려는 모습인데 지구가 그려진 퍽이 핵무기를 묘사하는 마크 안에 놓여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위험한 핵무기로 지구촌을 볼모로 삼아 위협한다는 의미를 함축한 겁니다. 그 밖에 스키 점프 선수로 나선 김정은 위원장이 로켓맨이라고 쓰인 유니폼에 로켓으로 만든 스키를 신고 날아가는 모습을 다른 선수가 황당하게 쳐다보는 만평, 또 김 위원장이 핵으로 만든 꽃다발을 들고 음흉한 미소를 짓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매체는 그러나 남북한 정상이 평화를 조성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다소 긍정적인 만평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컬링 선수로 묘사해 평화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다는 만평을 실었습니다. 컬링은 얼음판에서 둥글고 넓적한 돌, 즉 스톤을 표적에 넣어 득점을 겨루는 종목인데 브롬이란 빗자루처럼 생긴 소를 바쁘게 움직여 스톤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는 스위퍼 두 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신문 만평은 스위퍼 역할을 맡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평화를 상징하는 표적 안으로 스톤을 밀어넣으려 바쁘게 솔질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시사만평 작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독특한 머리 스타일과 잦은 핵미사일 도발, 또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 지도자라는 현실 때문에 만평 소재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트 사무총장은 과거 VOA에 북한 관련 만평이 인기를 끄는 건 김정은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이 그만큼 팽배해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트 총장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와 인권에 관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그를 비정상적인 지도자나 괴물처럼 묘사하는 시사만평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유튜브 채널이 또다시 폐쇄됐습니다. 지난해 9월 강제 폐쇄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우리민족끼리가 개설한 유튜브 채널이 강제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현재 우리민족끼리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접속하면 이 계정은 법적 신고로 인해 해지됐다는 문구가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9일 마지막 유튜브 게시물인 영화 어머니의 마음을 끝으로 더 이상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쇄 조치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영화 어머니의 마음 역시 재생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앞서 유튜브는 지난해 9월 우리민족끼리의 계정을 전격 폐쇄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계정에 연결됐던 수천 개의 동영상이 한꺼번에 삭제됐었습니다. 이후 우리민족끼리는 곧바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하루 5개 안팎 동영상을 게시해왔지만 약 4개월 만에 이 계정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우리민족끼리는 북한 안팎 소식과 함께 미국과 한국 등에 대한 불만을 기사와 영상 형태로 게시하던 웹사이트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003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유튜브는 미국에서 운영되는 사설 동영상 서비스로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 연결망 서비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외에도 조선의 오늘 등이 유튜브를 북한 소식과 선전을 전파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민족끼리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는 청소년 유해물과 반복 게시되는 광고물, 저작권 위반 영상물 등을 게재하는 계정을 폐쇄하고 있지만 상업행위를 하지 않는 우리민족끼리는 이런 위반 사항들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이번 폐쇄 조치가 대북 제재와 연관됐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민족끼리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을 당시 언론들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 등이 유튜브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전문 인터넷 매체인 노스 코리아 테크를 운영하는 컴퓨터 전문가 마틴 윌리엄스 역시 당시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폐쇄 조치가 제재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가 법적인 부분을 우려했을 것이고 동시에 북한과 거래를 해선 안 된다고 인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유엔이 세계 각국의 고문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 단체들을 대상으로 기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이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유엔 고문 피해자를 위한 자발적 기금을 지원받을 민간 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마감 시한은 오는 3월 1일이며 지원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될 예정입니다.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단체들에게 기금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1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만들어진 이 기금은 지금까지 전 세계 630개 단체에 1억 8천만 달러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서울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이 기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지난 2014년부터 이 기금을 지원받아 고문 피해 탈북자와 그 가족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단체 김민주 연구원은 지난해 BOA와의 인터뷰에서 탈북자들은 주로 중국으로 탈출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손과 발 또는 각자를 무자비하게 마구 때리거나 거짓 증언을 강요하는 심리적 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고문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김 연구원은 이런 고문이 반복적으로 차용되면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되고 고문 상황에서 벗어나더라도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생활이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고문 피해를 당한 후에 불안이나 우울, 지속적인 악몽과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는 심리적 문제에 직면한다며 이런 점에 맞춰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자가 이제 고문 피해자분을 만나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데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심리 문제,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체험과 진로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이 신문 과정 중에 탈북자들에게 심각한 구타와 다른 형태의 고문을 조직적으로 자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성폭력까지 자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세 번째 강제 북송된 뒤 구금 중 강제로 낙태를 당한 경험이 있는 지연아 씨가 COI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낙태라는 게 여기서는 이제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마취도 안 하고 그냥 책상 위에 눕혀놓고 바로 이제 그 수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출혈이 엄청 심했고요.
COI 보고서는 탈북자들 뿐 아니라 다른 구금자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 기간 동안 피의자를 제압해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자에게 조직적으로 모욕과 위협, 고문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고문 사용은 북한 내 신문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행태라며 특히 정치 범죄 관련 사건에서 두드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